BOA 세계 뉴스입니다. G7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한 개발도상국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상들은 19일 화상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추진하는 국제 백신 공동구매 경로인 코백스 등에 투입할 지원금을 75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G7 정상들은 또한 공정하고 호혜적인 세계경제체제를 위해 중국에 함께 맞서 대응한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경제 문제 등에 관해 G20, 주요 20개국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올해를 다자주의 전환점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또 올해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일본의 의지도 지지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G7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 7개 나라들의 모임입니다. 지난달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와 민회 안보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며 처음으로 다자 정상외교에 나섰습니다. 태국 의회가 20일 브라윈 찬호차 총리와 교육부 장관 등 강요 9명에 대한 불신임안을 부결했습니다. 내각의 실정을 추궁하는 야당의 발의에 따라 이날 치러진 불신임안 투표에서 브라윈 총리는 재적 의원 487명의 과반인 272명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강요들의 불신임안도 모두 부결됐습니다. 연립여당이 태국에서 277석을 갖고 있어 불신임안 부결은 예상됐던 일이라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표결 전날인 19일 방콕 시내 의사당 앞에서는 반정부 시위대 수백 명이 모여 총리 퇴진과 군부재정 헌법 개정,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는 왕실 모독죄 폐지, 그리고 구속인사 석방 같은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시위대는 미얀마 쿠데타 불복종 운동에서 화제가 됐던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기도 한 가운데 20일에도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태국에서는 지난해부터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면서 금기시되었던 왕실 개혁 요구까지 고조되고 있습니다. 구금 중인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스크바의 항소심 재판부는 20일 나발리 씨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으로 전환한 1심 판결이 일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의 주장을 모두 심리한 결과 2년 8개월 실형을 언도한 1심 판결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 가택연금을 비롯한 사법 절차에 소요된 일시를 고려해 남은 복역 기간은 약 2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나발리스 변호인단 측은 이 같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비판해온 나발리 씨는 지난해 8월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졌습니다. 독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지난달 17일 귀국했으나 과거 집행유예 규정 등을 위반한 사유로 공항에서 곧장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지난 2일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시해왔습니다. 영유권 주장 수역에서 무력 사용을 허용한 중국법에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영유권 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중국의 해경법에 대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법 규정의 표현에 우려한다고 밝히고 이 법이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음을 강력히 암시하는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자제하라는 유엔 헌장 의무를 다하라고 중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영유권 주장 수역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된 외국 선박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규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불복종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총격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숨진 20대 여성 미아뚜에뚜에 카인씨의 연결식이 오는 21일 열립니다. 20일 AP통신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유가족들이 21일 수도 네피도에서 연결식을 치를 계획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소셜미디어에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후기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정말 올해 안에 미국인들의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몹쓸 바이러스와 또 변종까지 등장한 마당에 이 환자는 계속 나올 것이고 사망자도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려는 의료진들의 치열한 싸움도 계속될 텐데요. 이번 주 LA타임즈에 실린 여러 장의 사진이 이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미국인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고 또 긴장감을 잃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카메라로 무장한 젊은 응급의사가 코로나와의 전쟁을 마주합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는 그야말로 전쟁 상황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여의사는 수술대에 누운 환자 뒤에 서 있다. 바이탈 모니터는 환자의 심장이 분당 47번 호흡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상인의 4배에 이르는 숫자다. 간호사가 쥔 주사기의 손은 환자에게 다가간다. 기사의 첫 단락인데요. 첫 번째 사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의료진 4명의 양손이 환자의 몸을 누르고 또 잡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기사에 실린 총 6장의 흑백 사진은 보는 사람들의 호흡까지 가빠지게 만듭니다. 이 기사에 담긴 사진은 29살 젊은 남성 의사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 의사는 자신이 환자를 보지 않는 주말에 병원에서 사진을 찍었다는데요. 이 기록을 남기기 위한 이 의사의 의도를 병원과 환자들이 이해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기사에는 이 의사가 목격한 상황, 또 응급 환자와 나눈 대화도 담겼는데 이 한 환자와 대화한 이야기, 그리고 그 환자가 사망하는 상황, 이런 많은 안타까운 순간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오랜 기간 이어지는 팬데믹 상황에서 혹시 잊고 있을지도 모르는 생사가 오가는 현장을 매우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젊은 의사가 이런 말을 하나요? 내가 매일 일하며 보는 이 모습들을 공유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팬데믹 동안 매일 목격하고 있는 엄청난 인간의 고통은 생생히 비극적이고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도 이 팬데믹이 어떤지를 봐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매시간 2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모두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집에 머물고 마스크를 쓰십시오. 서로를 돌봐주고 받을 수 있을 때가 되면 백신을 맞으십시오. 함께해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요.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BOA 이야기 미국사,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2021년 2월 셋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탄소 제로, 전기 자동차.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동차 제조업체는 업계가 더 엄격한 오염 규제에 대응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배기가스를 줄이도록 요구함에 따라 새로운 전기 자동차 모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미국의 대형 자동차 제조회사 General Motors는 전기차 Chevrolet Bolt 소형 SUV를 공개했는데요. 한 번 전기를 충전하면 4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이 차는 내년에 판매될 예정인데요. 자, 이는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 기업의 탄소 제로를 향한 전기차 생산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건데요. 고급 브랜드인 제규어 랜드로버도 2025년까지 100%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름과 전기를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는 상용화된 지 오래지만 전면 전기로 가는 완전 전기 자동차는 아직 가격 경쟁률, 또 차량이 다양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관심도는 크게 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자동차 생산 기업과 IT 기업이 결합하는 생산 형태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약 250만 대의 전기 자동차가 판매됐지만 다양한 산업 전반의 정보를 분석 전망하는 IHS 마켓은 올해에만 7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 전기 자동차는 작년 미국 신차 판매의 2% 미만을 차지했으며 미국인들은 계속해서 대형 가스구동 트럭과 기록적인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기 자동차는 전 세계 매출의 3%를 차지한다고 제너럴 모터스는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3D 프린팅 하우스. 3D 프린팅 주택이 미국 뉴욕 부동산 시장의 분양 매물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폭스뉴스는 15일 미국의 3D 프린팅 기술 업체 SQ4D는 최근 부동산 거래 플랫폼 질로우.com에 3D 프린팅 주택을 등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입체 프린팅 기법인 3D 프린팅 주택이 시범 주택 단계를 지나 일반 주택 매매 시장에 공식 진입했음을 뜻하는데요. 그동안 3D 프린팅 방식의 사무실, 주택 건축이 몇 차례 선을 보인 데 이어서 멕시코에서는 오지 주민들을 위한 이 3D 프린팅 주택 단지가 조성되고 있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지어 시장에 내놓은 것은 처음입니다. 질로우.com에 등록된 이 집은 건평 130.7제곱미터인 단층 주택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를 가졌습니다. 두 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차고도 있는데요. 매매가격은 $299,999입니다. 인터넷 언론 기즈모도는 이 정도 가격이면 해당 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집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로우의 중개대리인 스티븐 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집과 같은 리버하드 지역에 새로 지어진 동급 주택보다 50% 낮은 가격이며 롱아일랜드의 저렴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커다란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SQ4D는 이 집은 최초의 3D 프린팅 분양 주택으로 곧 입주 증명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주택 건축 당시 공개한 것을 보면 바닥과 외벽, 내벽을 3D 프린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총 8일. 이 가운데 48시간이 순수하게 3D 프린터를 가동하는 데 든 시간입니다. 3D 프린팅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6,000가 채 안 됩니다. 또 벽체는 건축 기준보다 강도가 두 배나 높고 콘크리트 구조물보다 튼튼하다고 업체 쪽은 설명합니다. 투입 인력이 적어 공사 중 사고 위험도 덜한 효과가 있는데 3D 프린팅에 필요한 인력은 단 3명입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재 소식을 화재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B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에게 관심을 받은 소식으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안수영 기자 함께 하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핵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무부가 북한 핵 프로그램이 최근 몇 년간 진전을 이룬 사실을 지적하면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기자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네, 지난 12일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진전을 이뤘다면서 미국의 시급한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과 협력국들과 또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핵심 전제는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문제는 이 미북 간 접촉이 없어 보인다는 점 아닐까 싶은데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양국 관계가 장기 교착 상태에 놓였다는 부분이요.
네, 그 점도 언급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관여가 없다는 일각 지적에 대해서 이는 긴급성의 결여 때문이 아니라 협력국과 동맹들과 긴밀한 접촉을 하는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긴밀히 접촉해야 할 협력국과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조약 동맹국뿐 아니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협 아래 놓인 나라를 포함한 영내 전체 협력국들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도전과 상관없이 미국은 물론 세계에서 힘이 세고 강력한 나라로 남아있지만 모든 도전과제에 있어 우리는 동맹국과 협력국들을 배가 요소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면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이번에도 국무부가 미한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한일 협력과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대해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서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과 한국, 일본의 조율된 접근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영향력을 높이고 동시에 세 나라가 응집돼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는 등의 이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있습니다.
네.
짐 쇼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이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요.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근본적으로 배격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맞춰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도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쇼프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오랜 동맹이자 발전된 나라인 것은 물론이고요. 미군이 실질적으로 전진 배치되어 있는 곳이라면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성공적인 외교 정책의 요소 중 하나로 미한일 동맹을 꼽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과 중국 문제는 협력할 때 효과적으로 해결된다면서 삼각공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 이례적이거나 특별히 새로운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 모두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며 세계에서 여러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만큼 굳이 협력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알아봤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미한 미일 관계가 담긴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미한일 공조를 약화시켰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네, 역시 과거사 문제를 꼬집었겠네요.
예,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2018년 이후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안보,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가 취한 잇단 행동과 보복 조치들이 양국 관계를 추락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미한일 3국 정책 공조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동맹을 되살리겠다고 공언했다면서 미한일 3국의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일 양국 간 신뢰를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당국자들이 일본이 납치 문제 해명을 우선시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사안을 북한과의 향후 협상에 포함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일본인들이 북한이 핵무기 혹은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외교 시도는 일본을 불안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관계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미일 관계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하며 최근 두 나라의 정부 교체는 양국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더 큰 사안들에 걸쳐 협력을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미일 동맹 관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하에서 개인적 관계에 크게 의존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관습적인 관계에 더 의존하는 보다 전통적인 파트너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스가 총리는 기존의 대외 정책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해상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 인권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양국 동맹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일 군사동맹과 관련해선 일본이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보다 전략적인 자율성을 개발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밝혔는데요. 보고서는 또 일본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며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했다면서 그중 하나로 방위공조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 인도, 호주와의 안보 대화, 쿼드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안소영 기자, 독자들도 어떤 뉴스를 관심 있게 읽었을까요?
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조업체에 대한 해킹 시도 관련 소식입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북한이 백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킹 활동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 다시 불거진 건가요?
예, 북한의 백신 제조업체 해킹 소식은 한국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이 코로나 백신 제조업체인 파이자를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자는 미국 등에서 사용 승인을 얻어 현재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백신을 제조한 업체입니다. 파이자가 북한의 공격으로 실제 기술 유출 등의 피해를 입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파이자 측은 북한 해킹 공격과 관련한 BOA 질문에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공격 목표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북한이 노리는 것은 제약업체들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 기술만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IBM은 백신 유통에 필요한 저온 공급망을 노린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크리스 크랩 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 안보국 국장은 공격의 배후가 북한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온 공급망을 노렸다는 것은 해커들이 스피어 피싱 등을 통해서 제약회사와 또 연구원들의 암호를 알아낸 뒤에 이들의 네트워크에 침입해 백신 유통 관련 논의 내용과 분배 방법, 과정 등의 정보를 빼내서 기술로서가 아닌 완성품으로서 백신까지 노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북한이 자국 안에 이 코로나 감염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백신을 노린 사이버 해킹 공격 이유가 궁금하네요.
매튜 하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은 백신을 노린 북한 해킹 그룹의 공격을 긍정적인 목적과 연관시켜 설명했습니다. 하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2017년에 시도한 랜섬웨어 공격 등을 통해 돈을 요구한 전례가 있다면서 북한이 제약회사 등을 상대로 해킹 공격을 시도해서 기밀을 암호화한 뒤에 이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북한의 해킹 공격이요. 최근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한 활동이 활발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최근 내용이 일부 공개된 올 상반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면요. 북한이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탈취한 금액이 3억 1,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트는 2020년 한 해 동안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 가운데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의 공격이 2억 7,500만 달러로 가장 큰 규모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업체는 해킹 규모도 중요하지만 특히 북한이 자금 세탁 방법을 진화시키면서 추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포착되는 대표적인 특징은요. 전통 금융 시스템이 아닌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를 통해서 자금을 유통하거나 가상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일종의 계좌인 어드레스를 수천 개 만들어 추적을 까다롭게 하는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뉴스가 흘러왔습니까?
네, 한국에 정착한 탈북 청소년들의 우울증 수치가 높고 또 이 감정을 억제할수록 우울증이 증가했다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탈북 과정에 겪은 심리적 압박 또 한국 내 소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좀 더 세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느 보고서에 실린 내용인가요?
네, 국제환경연구공중보건저널에 실린 내용인데요. 탈북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년간의 조사란 제목의 이 논문은 한국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진이 작성한 것으로 우울증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13살에서 23살의 탈북 청소년 또 청년 64명을 지난 3년 동안 면담하면서 조사한 결과 우울증 비율이 45.3% 에서 3년 뒤에는 59.4%로 상당히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우울증은 기분을 조절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오랜 기간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는 상태로 수면과 식사, 신체, 생각과 행동 등 일상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방치하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 논문은요, 탈북 청소년들 사이에서 감정 표현을 억제하고 회복 탄력성이나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한국의 탈북 청소년과 청년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통일부 통계를 인용해 논문에서 밝힌 한국 내 10살에서 29살 이하 탈북 청소년 또 청년은 2020년 9월 연재 1만 3천여 명으로 전체 탈북민 3만 3천여 명의 40%에나 달합니다. 특히 탈북 청소년의 62.8%는 탈북 여성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낳은 자녀로 언어와 문화 적응에 대한 어려움이 우울증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 출신인 한국의 지성호 국회의원은 지난주 이와 관련해 탈북민들의 심리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 의원은 2019년 현재 한국 내 전체 의료 수급권자 중 정신과 이용자 비율은 4.6%인 반면에 탈북민 이용 비율은 24%로 6배에 달해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탈북 과정과 중국에서의 오랜 도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또 이로 인한 정신적 공황장애,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은 일부 탈북민들이 전문기관의 심리안정 치료를 받고 호전되는 것을 볼 때 탈북민 트라우마 센터 설치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지 의원은 특히 미성년 탈북민들이 심리 불안에 문제로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면서 탈북민 정착 초기의 심리 안정 지원은 낯선 사회에 스스로 정착해야 하는 탈북민들에게 건강한 정착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독재의 선택 이번 주 주요 소식들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국무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미국의 시급한 과제라고 밝힌 내용, 또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 전해드렸고요. 미한 미일 관계가 담긴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 내용, 계속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조업체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 뉴스, 또 마지막으로는 탈북 청소년의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 남동부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데이비드 리시 부부 이야기입니다. 여덟 번째 사연 북극으로 간 탈북민 들어보시죠. 미국에서 영주권만 받으면 일이 다 잘 될 줄 알았던 데이비드 리시 부부. 그러나 가족을 우선순위로 두었던 리시 부부는 먹고 살 만큼 벌고 또 원하는 일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알래스카인데요. 리시 부부는 친척이 살고 있는 알래스카로 떠났고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용접 기술자 자격증을 딸 준비에 돌입합니다.
여기에도 영어 시험하고 매트 다른 내용도 있었어요. 그 기계적인 그런 거에 대한 그걸 시험을 보는 게 있었거든요. 알래스카 가니까 그걸 봐야 된대요. 그리고 나 이전에 본 거 있는데 다른 그거 있는데 이걸로 대체가 안 되려니까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또 시간을.
시험 과목은 같았지만 수준은 너무 달랐습니다.
아, 많이 빡세서 보면서 야 이게 패스하겠나.
문항도 더 많나요? 아,
여기 저 조지아에서 봤던 거는 저 아카데믹한 이런 거였었는데 수학 이쪽 하니까 거의 엔지니어링 쪽이었어 많이 내용이.
용접 기술자 자격증반 등록비는 10,000달러였는데요. 한 달 과정이지만 앵커리지의 인건비가 비싸 등록금이 비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때 찾아봤을 때는 커뮤니티 칼리지 그건 한 3천 정도였었는데 6개월 과정이. 근데 이건 한 달 과정인데 그리고 그의 아침부터 시작해서 다른 뭐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이론적 교육이 한 10시간이에요. 10시간 중에 이론 교육이 1시간이고 그 나머지는 다 실습이었거든요.
한 달 마치면 바로 직업 전선에 떠?
예,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미 해본 일이니 실전이 크게 달랐을까 싶지만 예상을 빗겨나갔습니다.
아, 어려웠어요. 엄청. 아니야, 이걸 해야 되나. 이제 마지막까지 이 라이센스 따겠나 싶어가지고 처음에 며칠 처음 첫날은 뭐 그렇다 했는데 점점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느낌.
조금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큰 차이가
이게 용접이 자 한국에서 하던 용접은 그러니까 용접건이 있는데 용접건에서 이렇게 와이어가 이렇게 용접 결실가 이렇게 나온 와이어가 있는데 이 와이어 자체를 이 와이어 자체를 그냥 이렇게 용접건이라고 하면 이 면에다가 용접을 한다고 하면 그냥 딱 이 거리만 맞추고 있으면 돼요. 그냥 쫙 맞추고 있으면서 내가 움직이던가 움직이면 이렇게 거리를 유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용접을 할 수 있는데 이 스틱 용접은 이 스틱 용접 자체는 이 봉이 있는데 이 봉 자체가 이렇게 제가 움직여야 돼요. 봉도 움직이고 이렇게 몸도 움직이고.
이게 녹아 들어가니까
예, 녹아 들어가는 이거 이 봉이 녹아 들어가면 녹아 들어가는 만큼 내가 계속 씹어 넣어야 되거든. 이건 밑으로도 하고 옆으로도 움직이고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거 어려운데 그 자세도 또 그냥 일반 평면이 아니고 파이프인데 파이프를 그냥 육지 자세라고 해서 45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고 이래야 되거든요.
무슨 자세예요?
육지 자세라고 그냥 그리고 제가 제일 또 어렵게 생각했던 게 제가 양손잡이가 아니거든요. 오른손잡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 할 때는 괜찮아요. 이게 오른손잡이니까 이쪽에 파이프가 있으면 밑에서 이게 한 방향은 이게 오른손잡이니까 쫙 하는 게 진짜 아닐 것도 잘 돼요. 이쪽 할 때는 반대편 할 때는 이 왼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왼손잡이가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걸 적응하는데 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한 달이어서 감사했을까요? 한 달 동안의 과정을 마친 데이비드 리 씨는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구직 활동 한 달 만에 미국 회사에 채용됐습니다. 시급 38달러, 하루 12시간, 그리고 휴일 없이 한 달 동안 일하고 2주 동안 휴가를 가질 수 있다는 고용 조건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리 씨가 일하는 장소는 앵커리지 시내가 아니었습니다. 평균 기온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지구에서 남극 다음으로 추운 곳.
우리가 말하는 그 노스폴 거기 가신 거예요?
예, 노스폴 그 북극.
거기 가신 첫 해보면 아니세요? 혹시?
그럴 것 같아요. 북극까지는 거기 일할러 아닌가?
북극에 앵커리지 오신 분들은 그때 그러니까 북극 삼촌도 와 있으니까 북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노스폴까지 간 거는. 아마도 모르지. 통계가 없어가지고.
북극까지 극한 체험을 하게 된 탈북자.
북한에서 북극에 가신 건데.
네, 노스코리아 from 노스코리아 to 노스코리아.
리 씨가 미국에서 얻은 세 번째 직업은 북극에 있는 정유시설에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을 잇는 용접 기술자였습니다.
그 회사가 북극에 있었거든요. 북극에서 이 회사가 그러니까 그 유전 개발을 하기 위한 그 거기다 파이프라인을 꽂아야 되는데 그 파이프라인을 그 파이프라인 자체가 다 용접이거든요. 용접 거의 다 용접이에요. 그러니까 용접 라인을 용접을 해야 돼요.
북극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3,000km 떨어진 지구의 북극점 근처 지역인데요. 북극은 러시아,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두루 포함하는데요. 석유, 해저 자원 등의 자원이 풍부한 곳인데 데이비드 리시가 일하게 된 미국 회사도 석유를 뽑아내는 정유 시설을 심어 놨습니다. 북극의 용접 기술자가 된 탈북 남성 데이비드 리시. 리시는 북극으로 가기 전 200여 달러 비용이 드는 북극 안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북극에 가서 일할 때 안전에 관련 그러니까 북극에 가면 그 북극곰도 있고 그러니까 북극 아크틱 박스 있잖아요. 요도 있고 한데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 위험물 다룰 때 이 위험물 다루거나 아니면 기름을 뽑아내고 하는 라인 그런 거니까 그런 데서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오거든요. 위험한 냄새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 어떤 냄새가 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그걸 하루 동안 쭉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교육을 받아서 갔죠. 네. 그게 있어야 또 북극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필수 안전 교육을 받고 데이비드 리 씨는 북극에 도착합니다.
북극이 어떤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추워요.
너무나 당연한 춥다라는 대답과 함께 리 씨는 북극 체험기를 풀어놓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그 방한복이 있어요. 엄청 두꺼운 옷을 입고 가서 일을 하죠.
살을 찍어.
숙소에서 또 일하는 데까지 또 가려면 한 시간 타고.
한 시간 아니에요.
30분 타고 또 일하는 데까지 또 출퇴근을 해야 된대요.
9월 말에 갔는데 벌써 그게 눈이 오더라고요. 그게는 눈 오고 그거 가니까 낮 시간이 짧고 밤 시간이 엄청 길더라고요. 아침에 어두울 때 나가가지고 일하다가 들어올 때 보면 또 들어올 때도 어두워. 해가 없고 그게 해가 완전 여기처럼 해가 위로 이렇게 떠서 가는 게 아니고 저 3미터로 이렇게 떠서 해가 지금
다른 세상인 느낌이셨어요.
진짜 북극 추운데 눈만 있는데 그러니까 맨날 안전교육 할 때마다 북극곰하고 저 북극이오가 나타나면 절대 가까이 광견병 같은 그런 게 걸릴 수 있으니까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음식물 같은 것도 절대 밖에다 놓지 말고 막 그랬거든요. 짐승이 온다고.
흥미롭고 새로운 것 같지만 북극은 북극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리 씨에게 북극은 힘든 도전의 시간을 안겨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마가진 희망을 읽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1918년 12월 초 우드로 윌슨 대통령과 협상단은 배를 타고 파리로 향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항해는 9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12월 13일 윌슨 대통령을 실은 배는 프랑스 서부 브레스트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행운을 예감하며 배에서 내렸고 프랑스 국민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브레스트 항구에서 파리까지 기차로 이동했습니다. 프랑스 군중들은 기차 철로를 따라 서 있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을 태운 기차가 지나가자 프랑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윌슨 대통령의 도착을 알리는 축포가 발사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윌슨 대통령 말처럼 정말 세계 역사에 기록될 순간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이보다 더한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독일과 싸울 때 우리를 돕기 위해 군대를 보내준 것에 대해 미국과 윌슨 대통령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수많은 프랑스 시민들과 유럽인들은 새로운 모습의 세계 평화를 이루려는 윌슨 대통령의 열망에 함께했습니다. 유럽인들은 희망을 안고 윌슨 대통령의 연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어요. 윌슨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은 울고 웃고 희망을 나눴습니다. 저도 윌슨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새로운 평화의 세계를 꿈꾸게 됐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증오심을 배척하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윌슨 대통령의 말처럼 정말 전쟁을 영원히 끝내기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이 온다면 언젠가는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파리에서 열린 평화회의에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움을 준 25개국 이상이 대표를 파견했습니다. 각 나라 대표들은 모두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빅4라고 할 수 있는 주요 국가 4개국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25개가 넘는 나라에서 대표를 보냈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은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총리들과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내렸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함께 싸웠던 다른 협상국 측 지도자들의 국제연맹으로 불리게 될 새로운 국제기구를 받아들여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국제연맹이 설립되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국가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때 국제연맹이 나서서 공정한 방법을 모색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결정을 내린다면 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영원한 평화를 원한다면 국제연맹이 세계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국제연맹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다른 나라 대표들 대부분은 평화적인 해결을 가진 힘에 대해서 윌슨 대통령만큼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 대표들은 윌슨 대통령의 국제연맹 설립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계획에는 저도 찬성입니다. 국가 간 분쟁을 국제연맹이 나서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데 당연히 지지를 보내야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제연맹 설립 문제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에 참석한 여러 나라 대표들도 이 문제로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국제연맹보다 독일과 평화조약을 완성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윌슨 대통령 계획 때문에 독일과 평화조약 체결 같은 다른 중요한 협상들이 지연될까 걱정됩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국제연맹 협상이 독일과의 조약과 유럽 재건 논의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연맹에 대한 윌슨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평화조약 내용에 국제연맹 설립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제연맹 운영계획을 작성한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유럽 지도자들이 이 계획을 고려하게 한 다음 잠시 머물 일정으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파리 평화회의가 열리는 유럽뿐 아니라 대서양 건너 미국에도 국제연맹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윌슨 대통령의 계획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공화당의 일부 상원의원은 윌슨 대통령을 태운 배가 보스턴 항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국제연맹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국제연맹은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우리 상원의원들은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계획은 지지할 수 없습니다. 국제연맹이 국가 중앙정부의 힘과 권한을 빼앗을 거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고 그만큼 각국 정부의 힘이 아주 많이 약해질 겁니다.
상원의원 37명은 미국이 국제연맹 계획을 거부해야 한다는 결의안에 서명했습니다. 37명은 상원에서 평화조약 승인을 막을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국제연맹 계획을 평화조약에 연계하길 바랐는데 이 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상원 결의안은 윌슨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조지 워싱턴 대학교 소개합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대학교의 하나인 조지 워싱턴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역대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면서 대통령의 이름을 딴 학교들이 무척 많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딴 학교도 제법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조지 워싱턴 대학교도 그중 하나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는 이름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학교라는 자긍심이 대단한 학교입니다.
Raise high. This isn't just our battle cry. It's our call, our challenge. Because when you were called to Washington, you were called to higher expectations.
영문 앞글자를 따서 GW로 불리기도 하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의 수도에 시민들을 위한 대학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꽤 오랫동안 했다는데요. 하지만 그의 이런 생각은 사후에 이뤄집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1799년에 사망하고요. 그의 유지를 받들어서 루터 라이스라는 침례교 목사를 중심으로 대학 설립을 위한 기금 마련 운동이 전개돼서 이 칼리지 힐이라는 곳에 학교 건물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1821년 2월 9일에 미국의 5대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종파를 초월한 학교 설립을 제거하는 의회 헌장을 인준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 대학교가 처음부터 이 이름으로 설립된 건 아니라고 하네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 졸업생 박지훈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When it was originally established on College Hill in Columbian Heights, the college was named Columbian College.
네, 원래는 칼리지 힐이라는 워싱턴 DC 컬럼비아 하이츠라는 지역에 캠퍼스가 세워졌고 이름도 컬럼비안 칼리지였는데요. 이후 1904년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기리면서 조지 워싱턴 대학교로 학교 이름이 바뀐 거라고 하네요. 캠퍼스도 이후 칼리지 힐에서 지금의 포기 바름이라는 지역으로 이전했는데요. 현재 조지 워싱턴 대학교는 이 포기 바름에 있는 캠퍼스와 역시 DC 안에 있는 마운트 버넌 캠퍼스 그리고 버지니아주 교외 지역의 버지니아 과학기술 캠퍼스 등 세 개의 캠퍼스를 갖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는 현재 학부에 약 12,000명, 대학원에 16,000명이 재학 중인 연구중심형 사립대학교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는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 2020년 미국 대학 순위에서 공동 70위에 올랐는데요. 학교 순위에 비해서 평판이 좋은 학교이기도 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는 정치학, 외교학, 의학, 공공보건, 사회학 분야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 한 명당 학생은 13명꼴이고요. 50명 미만 학생으로 수업하는 학급 비율이 거의 90%로 교수와 학생들이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학생 대 여학생의 비율은 40% 대 60%로 여학생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2017학년도 학교 측 자료에 따르면 학부생의 54%가 백인 학생들이고요. 아시아계 학생과 중남미계 학생이 각각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는 미국의 수도에 있다는 것이 이 학교의 가장 큰 강점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은 편입니다. 전체 학부생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은 약 12%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는 도시 한복판에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교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편입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같은 건물이 바로 주변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로 늘 붐비고요. 그래서 한적하고 조용한 환경 속에 학문에 정진하길 원하는 학생들보다는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도시 생활을 선호하는 학생들에게 더 이상적인 학교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박지은 씨 얘기도 들어보시죠.
I think a student that would fit well at GW would be somebody who is ambitious and is also open-minded. GW is a
조지 워싱턴 대학교는 열정적이고 야망이 있고 열린 마음을 가진 학생들에게 잘 맞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워싱턴 DC라는 도시 자체도 워낙 다양한 인종이 모여있는 역동적인 곳이고요. 그곳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역시 미국 50개 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국제 학생들이 많고 교수들의 배경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네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는 미국 정치 1번지 백악관과 워싱턴 기념탑, 링컨 기념관 등 워싱턴의 명소들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즐비한 관공서 건물을 지나쳐 국회의사당까지 운동 삼아 걷거나 달리기도 하고요. 또 유명한 케네디 센터 옥상에 올라가서 워싱턴 DC 전경을 바라보면서 학업에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기도 한다는데요. 박지은 씨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또 하나 강점은 워싱턴 DC에 있다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학생들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And I think GW does a good job at hosting a lot of events that are interesting for students.
학교 측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유명한 정치인으로부터 뉴스에 초점이 되는 인물들, 가수, 코미디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자주 초청해서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수시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A lot of GW students are very ambitious and
박지윤 씨는 많은 GW 학생들이 큰 꿈과 목표를 세우고 이뤄가면서 성공적인 학창 시절을 보내는데 이 캠퍼스가 워싱턴 DC에 있다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GW는 또 학교 동문회가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는 학교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Kind of the resources that we have, the alumni that come out of GW, I think are well connected as well.
동문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것도 GW 갖고 있는 큰 자원의 하나라는 박지윤 씨 얘기입니다. 현재 GW는 전 세계 130개국 이상의 29만 명 이상의 동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는 현재 450개가 넘는 학생 조직이 있어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학기 초가 되면 신입생과 편입생을 위한 적극적인 가입 홍보 활동도 벌어지는데요. 학생 조직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자신의 적성에 맞고 취미에 맞는 클럽을 찾기 쉽다고 박지윤 씨는 얘기하네요.
Student life at GW is very busy. A lot of students either have an internship, a part-time job.
뿐만 아니라 조지 워싱턴 학생들은 매우 바쁜 학창 시절을 보내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백악관, 국립보건원, 세계은행 등 가까운 정부기관 등에서 견습 직원의 기회를 찾아 활동하기도 하고요. 연구활동이나 정치 참여 활동에도 매우 열정적이라고 하네요. GW는 학비가 비싼 걸로도 유명합니다. 한때는 미국에서 가장 학비가 비싼 학교로 꼽힌 적도 있는데요. 2020학년도 학비만 5만 8천 달러가량 됩니다. 여기에 기숙사비와 교재비까지 포함하면 1년에 7만 달러가 훨씬 넘는데요. 더구나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DC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학비 부담이 매우 높은 학교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상징 마스코트는 조지 워싱턴의 모습을 한 조지입니다. 학교 행사나 운동 경기 때는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복장을 한 조지가 나와서 응원을 하죠. 하지만 하마 복장을 한 마스코트도 종종 등장하는데요. 이 하마는 GW의 비공식적인 마스코트입니다. 학교 캠퍼스에는 입을 쩍 벌리고 있는 하마 동상도 있는데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하마를 만지면 좋은 성적을 받거나 좋은 운이 든다는 전설이 있다고 하네요. 어느 학교나 비슷비슷한 얘기가 있는 걸 보면 그만큼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크다는 얘기기도 하겠죠.
I just felt excited and grateful. On the Today Show, you're speaking to millions of people, whereas out on the mall.
GW의 또 하나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는 바로 졸업식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의 상징인 워싱턴 기념탑이 있는 내셔널몰에서 해마다 성대한 졸업식을 거행해서 학생과 부모들은 물론이고 DC를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독특하고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화상으로 졸업식이 치러져서 아쉬움을 남겼다고 하네요.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미국 동부 명문사립대학교 하나인 조지 워싱턴 대학교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른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